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님 앞에 어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고 주님 앞에 어떤 것도 해드린 것이 없지만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그 백성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죽음의 문으로 들어오신 그런 날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성으로 들어오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 사람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원래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문제가 있던 아브라함,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옮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끌어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연약함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목표했던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연약하기에, 오히려 부족하기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착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려고 힘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이 맡겨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입술로는 모세와 아론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더 높은 직분이며 존경받는 직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을 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택하실 때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세워줄 때도 가장 낮은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나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 이 나라와 이 땅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섬기는 그 모든 시점이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은 하지 못하고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솔로몬이라는 왕은 사실 왕이 될 자격 조건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자세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고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지혜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은 우상으로 덮여지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왕위로 세워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포도원 하나를 뺏기 위하여 사람들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곳을 뺏는 그런 모습조차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제자로 부르실 만한 그런 자격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율법 선생님이라거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랍비라거나 선생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천대받던 그런 곳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뭐 경건한 사람도 몇 명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세워질 만한 그런 자격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12명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들이 점차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10계명 중에 뒷부분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어휴 정말 대단한데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듣자마자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이 이런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쫓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위정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33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고 바로 그 뒷부분인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본문은 22장 전체 속에서 보면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그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이유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더러운 곳인 그 발을 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하나하나 다 씻겨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이고 너희들에게 주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어떻게 보면 그 장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소환이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랑하며 양육했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헌신하며 너희들을 키웠는지 기억하지. 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 형제들이 평생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평생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이해가 되세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는 내 아버지하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우더라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유산 많이 받을까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섬김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가지고 싸운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내가 그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는 위치가 되고 지위가 되고 높음이 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노력하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 자리가 언젠간부터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됐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섬겨주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자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처럼 섬김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열심히 섬기는 자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그만 다투고 이제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들은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오셨다라고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낮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됨은 높아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섬김을 받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자요 은혜로 사는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자임을 증명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본이시자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할수록 섬긴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긴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낫기 때문에 섬기나요? 낫기 때문에 헌신하나요? 낫기 때문에 용서하나요? 낫기 때문에 참아주나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다가가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붙잡아 주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사랑하여 섬기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더 사랑하기에 섬기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섬김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범을 쫓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수고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섬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들은 점차 교만하여져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며 누구보다 높아지며 누구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을 통하여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